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화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 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세대의 세움학교는 새 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 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 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샌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새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배워주고 전수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 와서 의미 있게 보냈는데 제가 엄청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2년 전부터 알게 된 친구인데 근데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놀러가자 구조한테 맨날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교회를 가보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뭔가 네 삶에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갑자기 저번 주에 친구가 연락이 와서 주말에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너무 싫어하던 친구인데 제가 뭔가 전도를한 것 같고 그래서 뿌듯했고 일단은 저번 주 교회를 같이 갔는데 되게 재밌고 다음에도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뭔가 내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전도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이번 주는 뿌듯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그 신앙심을 다지고 저만의 신앙심을 다지고 그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든지 또 저희 가족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나눠주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외운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함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는 몇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혹시 샘들이 아는 인물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마가복음 3장 17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나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네, 또 한 명의 유명한 야고보가 있는데 누구인지 아시나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야고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읽어주실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쌤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럼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편지를 써서 문안하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보명쌤이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사도행전 초반 곧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순교한 것을 볼 때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인 야고보로 여겨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누구인가요?
네, 이방 신자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문자적인 표현과 유대인이며 주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던 야고보의 상황과 야고보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유대계의 신자들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육적 동생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자기 신분과 위치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명쌤이 1장 4절을 읽어주세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네, 신자들이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해서 신자들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신자들을 시험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영도 신자들을 시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하는 시험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악한 영의 시험은 항상 함께 찾아옵니다. 신자들을 찾아온 이 시험이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험을 대하는 신자들의 태도에 달린 것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악한 영의 시험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시험을 대하는 신자들의 태도와 삶이 시험에 숨겨진 참된 의미와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신자들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기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1장 6절을 하나쌤이 1장 7절과 8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의심하는 자를 무엇에 비유하여 책망하고 있을까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고 변심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신자들이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신자들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 의심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믿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명쌤이 1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산하리라.
시험 가운데 인내하며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를 얻는 신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요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자기의 신분이 낮고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습니다. 또한 부요하다고 해서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낮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요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풀의 꽃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말라버리고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낮음과 부함도 지나가고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시험을 참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답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의 낮음과 높음을, 부함과 가난함을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미양쌤이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하나쌤이 1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 신자들은 인내할 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성경은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명쌤이 1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는 신자들에게 유혹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위로부터요. 곧 변함이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빛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네. 보명쌤이 요한일서 1장 5절을, 하나쌤이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들은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듯이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곧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될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1장 18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신자들을 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쌤이 예레미야 2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때 이스라엘은 나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신자들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소중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하나쌤이 1장 20절을 읽어주세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시험을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째로 신자들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듣기를 속히 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듣는 것을 잘 하도록 신경 쓰다 보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자연스럽게 더디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명쌤이 1장 2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자들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돌을 행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네, 단어 자체의 뜻과 문맥을 볼 때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명쌤이 1장 25절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돌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곧 자신을 속이는 자는 무엇에 비유하나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율법의 목적도 복음의 진리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율법도 자유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과 복음은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1장 26절을, 하나쌤이 1장 27절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는 신자들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혀를 제갈물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자기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 줄 줄 알아야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자의 경건이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가난한 자와 사회에 소외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도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무엇이 그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말씀할까요?
우리의 태도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면 그 시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됩니다. 신자들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하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온전히 행하며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시험을 이겨내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며 온전히 인내함으로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며 온전히 인내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계속되는 겨울의 추위가 우리의 몸을 고단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더욱더 따뜻해지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도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수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엔 레위기 4장에 기록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제의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혁 형제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속죄의 제사는 그 명칭에서 알려주듯이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다만 해결받는 죄가 고의적이지 않은 죄 또는 고의성이 가벼운 죄여야만 합니다. 레위기 4장 2절과 22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계명을 그릇 범하거나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처럼 고의성이 작은 죄를 속죄하고자 할 때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속죄제는 고의성이 작거나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닌 죄를 해결하고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에는 죄값을 다 치른 후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죄제를 지금 우리의 신앙에 대입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참회 기도나 회개 기도가 속죄제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부득이하게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속죄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죄제의 또 다른 특징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속죄제는 모든 사람이 드려야만 하는 의무적인 제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과 회중, 족장, 평민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고 회중은 여호와의 회에 들어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족장은 정치 지도자들을, 평민은 일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뿐이기에 속죄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속죄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재물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비둘기 두 마리 또는 그들이 평소 먹는 밀가루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력이 속죄제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죄를 짓게 됨을 알기에 이런 죄에 대한 해결의 길을 속죄의 제사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의 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지는 과정 자체를 매우 중요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싸움을 계속하길 원한다는 것 아닌가요? 죄로 인해 절망하면서 죄에 빠진 채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회하면서 그 속에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죄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제는 부정함의 문제도 해결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살펴보면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출혈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데 이때 정결함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감사의 번제와 더불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나 나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부정해진 환자도 치료가 된 뒤에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죄제가 요구된 이유는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발생된 죄의 증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병이 생긴 문제의 근원을 따지면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질병이 걸렸을 때도 속죄제가 요구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속죄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에서 제물에 피를 바르고 뿌리고 쏟는 방식은 정결함을 얻게 되는 과정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해지는 보혈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는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런데 이런 속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를 흘리는 복잡하고 잔인한 제사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고 죄의 문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신 고난과 피 흘림, 죽음을 제사 제물인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의 방식으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고 복잡한 제사법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 수준과 의식 수준 등을 고려해서 흠없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 규칙을 만드셨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의 제물로 수컷 짐승을 많이 사용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컷이 번식의 씨를 갖고 있기에 그 당시 문화에서는 수컷이 더 귀하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컷 짐승을 바치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수컷 짐승을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에서 오르도록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수준에 맞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쉽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데요. 그렇기에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상대에게 무언가 권면할 때는 나의 수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시키며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친절하게 다가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강압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내하며 배려해서 그 뜻을 전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속죄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속죄제의 제물로는 숫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암양이 있습니다. 비둘기와 밀가루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가장 비싼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에는 숫송아지라는 비싼 제물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가장 비싼 숫송아지만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제사장의 범죄가 그만큼 무겁게 취급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와 제물들을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레위기 4장 13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의 규례인데 이때 사용되는 제물 역시 숫송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즉 제사장의 속죄 제물과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 제물의 양이 같았던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지은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무겁게 여기신 겁니다. 제사장 한 사람의 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맞먹는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의 죄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범죄와 동일할 정도로 무겁게 취급을 하신 걸까요?
제사장의 범죄는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정도를 크게 여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죄는 무겁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대의 신자들은 목회자만을 제사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청렴해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범죄를 하게 되면 죄를 지었을 때의 파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만 욕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욕을 받게 되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 생각해 보면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적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겐 영적인 유혹과 공격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넘어지면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겐 사탄의 공격이 더욱더 집요하리만큼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인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공동체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지도자와 구성원 서로 간에 충만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세상 앞에 칭찬받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북조선의 영적인 지도자인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함께 하겠으니 성도님들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속죄제의 피 뿌리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양동이에 받아서 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양동이에 담긴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뒤 지성소 휘장 앞에 향단 주변에 뿌리고 향단의 내뿔에 바릅니다. 그러나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는 마당에 놓인 번제단의 내뿔에만 바릅니다.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 향단에서 처리하는 반면 평민의 속죄제의 피는 마당의 번제단에서 처리했다는 점이 다른데 이것은 신분에 따른 죄의 오염력과 영향력이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를 일곱 번 뿌리는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하기에 피로 인한 속죄제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속죄가 피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에 대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에 있어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완전함을 말하고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보혈에 대한 능력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레위기 5장에 있는 속건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5장 15절과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죄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틈없는 순양을 때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성격의 제사다라는 겁니다. 앞서 살핀 속죄 제사와 비교했을 때 비고의적인 죄와 고의성이 작은 죄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공통적인데 속건제만의 차이점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함께 진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속건제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할 때 본래 물건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령 자신의 범죄로 타인에게 중국돈 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5분의 1에 더한 만 2천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상을 먼저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말씀과 배상한 후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속건제가 가진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속건제는 정의로운 용서, 지혜로운 용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제사들은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 죄를 용서받아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해결을 먼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건제의 규례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용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용서를 구하고 무작정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그로 인한 마음이 상함도 책임을 지면서 정의롭고 지혜롭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정의롭고 지혜롭게 용서를 행했던 사건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무턱대고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도록 일부러 사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형들이 잘못을 깨닫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용서의 말을 건넸습니다. 부작적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용서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곧바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은 진정한 용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 간에 진정한 소통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요셉이 일방적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인 형들이 잘못을 깨닫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 있어야만 올바른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관계에서의 용서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정성이 있고 정의로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혜로운 용서를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반드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정의롭고 지혜로운 용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독교의 용서가 자칫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엔 인간관계에서 끼친 피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조선 영화에서 인기 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영화를 보면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혼자서 평온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의 용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용서를 말하고 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건제의 의미가 이 점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 드릴 때 누군가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히 여겨야 하고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도 모두 중요히 여겨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앞에 진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속건제의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이 속건제의 재물에 대해 설명해 주실까요?
속건제사의 재물은 특이하게 한 가지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순양입니다. 다른 제사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재물이 허락되지 않고 단 한 가지의 종류의 재물인 흠없는 순양만 허락된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순양을 드려야 했고 얼마를 배상해야 하든지 오직 순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가 결국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온 세계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끼친 상대방도 결국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속건 제사로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려서 배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속건 제물인 흠없는 순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이 점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건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손해를 끼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끼친 모든 손해를 전부 다 배상하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해결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섭게